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깨우치심과 감동하심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이것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생각했겠지만은 제가 이제 교회 은퇴하기 전에 현대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강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아마 언제 복음서가 지금 하나 끝나면 마태복음이 끝나면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기를 원하고 오후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은퇴 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현대교회 문제, 현대교회 문제 좀 어려운 비평적인 주제이지만은 그러나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 비평, 성경관 비평. 우리 현대교회 문제의 첫 번째 큰 주제는 자유주의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교계 안에 들어온 무서운 이단 사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되지 않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장로교면 다 괜찮은 줄 알고 아무 교회나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셔야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 비평.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목사도 그 중에 목사들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럼 뭐로 믿느냐? 아마 제가 그것을 자세히 여기서 논할 관심이 없지만은 그들이 믿는 것은 성경 속에 역사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있고 역사가 아닌 것들 그것을 그들은 신화니 전설이니 또 사가니 이런 말들로 표현하는데 신화죠. 보통 다 신화 개념입니다. 역사도 있고 신화도 있고 역사와 신화가 섞여 있고 또 성경에는 옳은 말도 있고 진리도 있고 오류도 있고 오류는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역사도 있고 신화도 있고 또 진리에 참된 말도 있고 옳지 않은 오류들도 있고 이런 것이 뒤섞여 있는 종교적 도덕적 교훈의 책 정도로 보는 것이겠죠. 성경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꽤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아주 존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학자들이죠. 옛날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논하는 것처럼 말이죠. 종교적 도덕적 교훈의 책 성경 속에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처럼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의 핵심 사실은 핵심과 같으죠. 자유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성경 안 믿는 사상이에요. 옳습니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안 믿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럼 몇 가지로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점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면, 첫째,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합니다. 신빙성? 어려운 말인가요? 신빙성은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면 그것은 다 진실한 증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십시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보수. 그래서 이름이 그 학파를 신정통이라고, 정통과 비슷하다고 해서 신정통이라고. 저기 칼 바르트 자신은 자기가 동료 자유주의자들을 아주 비평하면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니까 자유주의를 비평하니까 정통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붙여진 별명이겠죠. 신정통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책 54, 55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전체 진리가 위치한 앞뒤 문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담의 사건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문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거짓이며,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신학자, 예?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자의 말이라고 여겨집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는 거짓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관계된다는 사실에서만 어떤 타당성을 가진다.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도 뭐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여운을 남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의 심오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가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 자체로는 거짓이다. 성경을 액면 그대로 읽는 것은, 우리는 지금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 의하면, 칼 바르트에 의하면. 이런 못된 말이 어디 있어요? 못된 말이라고, 예, 내가 야단하고 싶으죠? 못된 말. 성경이 그 자체로는 거짓이라니.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모독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신학자라고 추종합니까? 그것이 오늘날 통합측 신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기감은 물론이고 감리교는 물론이고 통합측의 신학 교수들이 오늘날은 바르트 같은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바르트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상, 그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볼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 65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후대의 신화 제작의 산물들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 세상에. 아니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인물이 후에 지어낸 신화 인물, 신화의 신화 제작으로 세워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 당신 진짜 정신이 있냐 없냐, 당신이 신자 맞느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루다니 못된 사람이로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말을 들으면은 이런 자가 바르트라니. 예? 또 그는 교회 교의학이라는 조직신학책을 아주 방대하게 썼습니다.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 3권 1부 81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역사 속에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의무적이다. 이론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안 차리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말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역사 속에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성경은 절반 이상이 역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내용 속에 역사적인 것도 있고 비역사적인 것이 공존한답니다. 그럼 비역사적인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는 다른 데서 다 말하지만 사가니, 예, 신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런 내용들은 비역사적인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한마디로 부정하는 사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하나 보았습니다. C.H. 다드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신약신학자인데 그는 복음서들에 관하여라는 책 31쪽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 말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한 추가적 기록보다 하나의 해석, 즉 새로운 대중을 위한 하나의 해석을 의도하였다. 무서운 말이죠.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쓴 후에 요한이 주한 90년쯤 돼서 그때 이 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쓴 복음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생에 관한 추가적인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 말은 그 요한복음의 내용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무서운 이단 사상이죠.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이죠. 또 그는 네 번째 복음서 해석이라는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 해석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 297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의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나의 기적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옳거니 그분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런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말 저 말 아주 아주 근사한 복잡한 말들을 많이 했겠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그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기를 그 책의 297쪽 후반부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나의 기적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 읽어보면 그것의 참된 의미는 더 깊은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아무런 직접적 단서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성경 갖고 장난치고 있네요. 아주 무슨 깊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러나 그 우리가 해석할 단서가 없다. 그 무슨 지금 장난하고 있어 성경 가지고. 성경을 누가 그런 식으로 다루라고 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신학자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 너희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마귀의 종들로 아예 침투에 들어와 있는 그런 스파이들이냐, 악한 사람들이냐. 성경을 바르게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가르쳐온 것들은 다 헛수고를 한 것이구나. 이 사람아, 네가 비로소 성경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니. 또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이라는 책, 사도행전에 대한 해석이겠죠.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이라는 책 17쪽에서 바울이 했다는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다른 이들이 했다는 설교들은 그 사도행전에는 전반부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설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지금 두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했다는 설교들은 사도행전 저자의 자유로운 작품일지 모른다는 것은 가능한 생각이다. 가능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불신임하고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해버리는지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 증거한 것은 바울이 증거한 설교의 내용을 그래도 간추려서 쓴 것이다. 그렇게 봐야지.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게 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었다. 아주 나쁜 얘기가 아닙니까? 성경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볼 수 있습니까? 또 30쪽 그 책 30쪽에서는 비록 우리는 아마 디모데 전서를 진짜 바울의 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그는 바울의 서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사상을 이처럼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태도가 아니죠. 또 한 사람 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분도 유명한 현대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94쪽에 보니까 그 동일한 구속의 선, 이 사람은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이라는 말을 전통적으로 우리도 구속이라는 말, 속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선은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건뿐 아니라 또한 역사적 시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아까 어떤 이의 말대로 역사적인 것도 있고 비역사적인 것도 있다는 것과 비슷하죠, 말이.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건뿐 아니라 또한 역사적 시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예컨대 자기의 집 말을 계속 읽어보면 예컨대 역사적 구조 안에 있는 전설이나 사가라고 영어로 하는 사가, 일종의 전설 신화 개념인데 전설이나 창조와 자연 과정을 취급하는 신화도 포함한다. 아, 본색이 드러났군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현대신학자도 결국 성경 속에는 역사도 있지만은 사가와 신화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포함한다. 우선 원시 기독교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아직 어려서 구분할 줄을 몰라갖고 역사와 신화를 뒤섞어 놨답니다. 그걸 오늘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아, 이거는 어떤 건 역사인데 어떤 건 신화구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주 유식한 척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성경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신가요? 자, 그러나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 다른 모든 신학자들도 비슷하지만은, 성경의 신빙성, 성경을 믿을 만한 책으로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성경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빙성은 제가 간혹 말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역사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는 두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신빙성, 두 번째는 규범적 권위, 그렇게 말, 역사적 권위, 규범적 권위, 그런 말을 하는데 역사적 권위라는 말이 바로 신빙성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시 사건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적이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증거했다고 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빙성의 문제거든요. 만일 신빙성을 부정하면 성경은 거짓말 책이 돼버려요. 그건 권위가 없는 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규범적 권위라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규범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면, 역사적 권위, 규범적 권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결국 역사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을 결국 불신하는 거죠. 성경의 신빙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안수집사들을 임직할 때에 서서 임직서약이라는 것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대가 믿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그대는 믿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대답해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그 고백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들이 신학자라니. 이들이 목사를 양성한다고 신학생들이 그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사상을 다 열심히 경청하고 배우고 있다니. 이것이 될 법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들을 내쫓아버려야 되죠. 당신은 신자도 아니다. 목사 양성하는 신학자, 교수가 된다. 그런데 이런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계 안에도 절반 정도가 자유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교수들 속에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평신도도 우리는 몰라도 괜찮으면 우리는 성경만 믿겠습니다. 예, 성경만 믿기를 원하죠. 저도 성경만 강의를 주로 많이 했죠.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몇 시간에 될지는 몰라도 이것도 알아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방금 말한 대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해버리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들어서 좀 더 분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십계명의 제9계명이죠. 9계명. 예,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만일 성경의 저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 증거를 했다면 아까 어떤 이의 말대로 그 자체로는 거짓이고 그런 유의 그 따위 소리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썼다면 제9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거짓 증거하는 일이죠. 그게 거짓 증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미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 증거 이런 말씀은 모세 오경을 주로 가르쳤지만은 성경에 대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성경책의 성격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실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불신이 말 만한 신빙성을 부정하다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확실성은 성경의 증거된 모든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이루어진 사실, 영어성경, 옛날 영어성경은 확실하게 믿어진 사실, 또 그 원어의 뜻은 완전히 확정된 일들이라는 뜻이라고 헬라어 사전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좀 부드럽죠.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사실도 뭐 확실하게 딱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이루어진 사실, 혹은 확실히 믿어진 사실, 또 완전히 확정된 일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일들이었고 이것을 증거하는 많은 목격자들과 또 증거하기 위해 그를 붓을 든 사람들 많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내가 나도 그것을 잘 살펴서 차례대로 잘 살펴서 이제 이 복음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높은 인물인 것 같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도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가 배운 바 각하로 그 배운 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모든 내용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제가 이 책을 지금 씁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누가가 거짓말했습니까? 누가가 진실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글을 지금 장황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는 확실한 내용, 이루어진 일들을 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감히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확실함을, 당신이 배운 바 내용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씁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도 잘 알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 요한복음에는 8가지 내지 9가지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외에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지만은 이것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고 예수님 믿고 생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확증하는 표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그냥 깜짝 놀라서 아 놀랍다 그것만이 아니라, 놀랍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는 도장을 찍듯이 표시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 제자들이 전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기적들로 확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입니다. 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다 요한복음을 쓰고 아마 동료들이 맨 끝에, 요한복음 맨 끝에 이것을 쓴 것 같으죠. 함께. 그래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요한인데,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마치 공동적으로 다 끝에다 한 줄 쓰고 도장을 꽝 찍듯이 그렇게 쓴 말이라고 보이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증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아마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33번이나 나오고, 또 증거라는 단어도 14번이나 나오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아멘이라는, 우리말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레고, 예, 레고라는 내가 말한다는 말인데, 레고 아멘 아멘 레고 내가 말한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약 50번 가량 나옵니다. 아멘이라고 직접 나오는 것도 한 번 있어서 전부 51번 51회가 나오는데, 예, 진실로라는 말로는 50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아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대로 진실한 증인이어야 함을 내포하죠. 거짓 증인이면 십계명의 구계명을 어기는 큰 죄인인데, 죄인데 거짓 증거는, 그러니까 증인은 진실한 증인이어야 함을 내포하는 말이고, 또 사도행전에 많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증인, 우리는 증인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한 구절만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의 가르치심과 또 기적을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인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의 신임성과 다 관계가 돼요.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안 믿는 자들이죠. 성경 안 믿으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지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안 믿는 것을 퍼뜨리는 그 마귀의 활동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 당신들은 교회 밖에 나가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신학자라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글들이나 써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되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짤막하게 하십시다.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C.H. 다드라고 하는 앞에 인용한 사람이 성경의 권위라는 책도 썼는데 책 14쪽에서 그는 성경의 외적인 권위는 그들은 권위를 말할 때 관계적 권위 혹은 경험적 권위 그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좀 묘한 게. 그래서 성경은 뭐 경험한 자는 성경의 권위가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 지금 말이 외적인 권위라는 건 성경은 내가 경험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권위가 있느냐 할 때 그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외적인 권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와, 놀라운 발언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발언이죠. 당신 결국 성경 안 믿는다는 말을 스스로 고백했구나. 당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고백했구나.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성경은 권위, 객관적 권위, 절대적 권위를 갖지 않는다고 그가 성경의 권위라는 책을, 권위라는 제목의 책을, 근사한 제목의 책을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책의 289쪽에서는 우리가 계시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느 것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상대적이다. 아까 제가 말했죠. 관계적 권위, 경험적 권위, 상대적이다. 진리는 아무 곳에서도 자존적, 외적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순수하게 객관적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아, 자유주의 신학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알겠죠. 성경을 결국은 객관적 신적 권위의 책으로 믿지 않는 사상이로구나. 예, 맞습니다. 이 글에서 분명히 자기가 지금 증거 고백하고 있는 자기는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상을 논한다고 말하겠지만은 그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폴 틸리라고 하는 또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조직신학이라는 예? 조직신학은 성경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것이 조직신학인데 예, 조직신학이라는 책 1권 35쪽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율법적으로 생각되고 작성되고 인봉된 기록 그래서 그것의 근거에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다. 그 사람의 정체, 자유주의 신학의 정체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몇 장 몇 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계속 그렇게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이 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율법적으로 생각되고 작성되고 인봉된 기록 그래서 그것의 근거에 우리가 어떤 주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을 객관적 권위에 권위 있는 그런 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신앙생활의 표준인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자들 천주교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 슬그머니 교회의 권위를 나란하게 낮췄습니다. 성경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권위도 똑같이 동등하게 해서 교황이 자기의 옥좌에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 무호한 권위를 갖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잘못된 교리가 다 교황의 권위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무죄, 마리아의 또 평생 처녀성, 마리아의 승천, 마리아의 오늘날 중보자됨 이런 것들이 다 교황이 선언한 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잘못됐지만은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개혁교회나 루터교회나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영국교회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신조를 보면 개혁교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많은 신조들이 있고 또 루터교회의 일치신조라는 신조가 있고 영국교회는 39개 조항이라고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그 교회의 신조인데 그들 신조에 보면 제일 성경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다 나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주장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반박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고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신앙생활에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개신교의 기본 신념입니다. 기본 신념. 자,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인용해 보고 싶다. 앞에서 인용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아, 처음 인용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면 어느 구절을 부정하면 성경을 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의 신적 절대적 권위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선언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구약의 성경, 율법,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다루는 그 주님의 성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관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성취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여기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도 주의 권위로 물리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부정하는 신명기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권위로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의 글이지만은 모세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책이라는 것을 단번에 증거하신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여기에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주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믿는데 그 영감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할 때 성경의 모든 책, 모든 부분, 심지어 글자까지, 단어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미쳐서 그 단어를 선택해 하셨다. 그러므로 오류가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걸 완전 영감설, 또 축자 영감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축자라는 말은 글자 모두가 단어 영감입니다. 성경의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선택되었다. 단어가 깨지면 그 문장이 흔들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의 손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 문장이 다 살아나려면 단어가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영감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1.1획이라는 말은 단어 영감 정도가 아니라 그를 축자 영감이 아니라 축획 영감, 축점 영감, 1.1획, 그러니까 축점 축획 영감이라고 볼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단어가 한 점도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한 점입니다. 이렇게 점지. 또 와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짝대기 길게 하는 것이 한 획이거든요. 1.1획이라도 요드나 와우라도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물론 과장표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성경의 작은 부분 하나도 권위 있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분명하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에게 받은 사도들에게 말로 배운 것이나 또 편지로 받은 것이나 오늘 우리는 편지로 다 받은 것이지만은 바울의 서신들 14권 또 많은 다른 서신들 전부 신약성경 27권이 되지만은 이 전에 들은 바, 유전이라는 말은 전에 들은 바라는 말인데 전에 들은 바를 지키라. 이것은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권위로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의 신적 권위성을 보여주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지금 사람의 말은 시대마다 바뀌고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도들의 교훈에게는 있다. 사도들의 글들, 사도들이 주신 성경, 신약 성경의 권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심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계시들을, 계시들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이 계시들을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신, 마치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끝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책에 함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거라 하고 주님이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의 그런 도장이다. 이처럼 성경은 신적 권위의 책인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5장 18절, 사도 바울이 친히 증거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절의 말씀까지 그렇게 성경은 이것을 보이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셋째로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관을 보면은 성경의 무오성, 지금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은 무오성,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신적 권위성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성경이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오류가 많다고 믿겠지.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또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부정할 때 벌써 그거는 성경에 어떤 거는 오류고 어떤 거는 신화고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짐작이 되지만은 바로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부정하는 거죠.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신적 권위성을 부정하더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다고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성경의 신빙성을 믿고 신적 권위성을 믿고 성경의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권위성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 1권 2부 528, 529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선지자들은 구약의 기자들이고 성경 기록자들이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죠. 사도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그들의 직분에 있어서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또 그들의 증거를 기록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직분 행할 때도, 그것을 증인으로 지금 증거하는 역할을 할 때도, 그것을 책에다가 기록하는 역할을 할 때에도 우리와 같이 실제 역사적 인간이었고, 그건 우리도 인정하는데, 역사적 인간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죄가 있고 그들의 말이나 그래서 실수할 수 있었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실수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다. 그들의 그 사상이, 칼 바르트의 사상이 딱 드러나 있어요. 넌 성경을 그렇게 여기는 자로구나. 성경에 결국 오류가 있다는 말이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구나. 너는 신자가 아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니까. 나 성경 믿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그 책에서, 교회 교의학이라는 조직신학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방대한 책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와, 참. 또 아까 C.H. 다드라는 사람이 성경의 권위라는 책을 썼다고 말했던가요? 성경의 권위라는 책 13쪽에 보면은 성경 무어에 대한 옛날 견해가 과학적 발견과 역사 비평학의 연속적 공격으로 파괴되었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 과학과 역사의 문제에서 성경의 정확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성경 무어의 변호사들이 희망 없는 입장을 택했다는 것은 오래전에 벌써 분명하였다. 아주 당당하게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성경 무어를 바라는 저 보수주의자들 당신들 그 옛날부터 그 벌써 다 잘못됐다. 희망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벌써 분명한데 아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그 교리, 옛 교리적 견해는 성경 무어의 교리를 말하는지 그 옛 교리적 견해는 과학과 역사 비평학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신중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공중도덕의 위험물이 된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참 나쁜 놈자가 안 나와서 이 참 나쁜 사람들이네. 이 자유주의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이단이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믿음이 참 잘 없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동정이라도 살 텐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 사상,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교리를 말하기를 그것은 예, 과학의 공격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신중히 생각하면 종교와 공중도덕의 위험물이 된다. 그런 사상은 아주 위험하대요. 종교에 위험하고 공중도덕에도 위험하대요. 그런 아주 이 잘못된 사상은 퇴출시켜야 된다는 암시를 주는 듯한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 나쁜 사람이죠. 성경을 바로 믿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짓밟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읽을 때 저는 너무 열을 받쳤어요. 열을 받쳤어. 세상에. 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 못된 사람들이 있나?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교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어. 나는 내가 미국에 가서 밥존스 대학교 PhD 공부하면서 예 그것도 MDiv 과정의 학생들에게 읽기는 한 과목 현대신학 과목을 그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들으면서 예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가서 직접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보면서 이 나쁜 사람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읽고 점심 먹으러 이제 집에 바로 집이 바로 바깥에 캠퍼스에 트레일러에 집이 있어서 가면서는 씩씩대고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것이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그는 바울의 로마서라고 하는 책 서론 35쪽에 나는 바울이 잘못이라고 때때로 생각하고 감히 그렇게 말해왔다. 비록 그가 말하는 바가 전체적으로는 나의 보기에 충분히 참된 것 같지만 이런 묘하게 바울을 인정하는 듯한 말도 하면서 그러나 때때로 바울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은 결국 성경의 역사와 신화가 섞여 있고 참된 것도 들어있고 오류도 섞여있는 이런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성경을 낮춰버리는 이런 사상이다. 그러나 성경의 신적 권위성과 아까 말한 축자적 단어적 영감이라고 하는 영감성은 성경의 무호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 그렇죠. 성경의 신적 권위, 아까 말씀한 요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5장 18절 두 구절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피할 수 없다니 그 말씀 속에 그것은 신적 권위성을 선언하신 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성경의 오류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일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오류입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피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뿐 아니라 주의 말씀의 내용인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폐하고 난도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거는 예 신화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얘기하면은 예 안 되죠. 그것은 성경은 폐할 수 없다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 내까지 이런 권위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단어에까지 1.1획 축자가 아니라 축획 축점 영감의 그런 도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류가 있다면 축자, 축점 영감이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1.1획이라는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불신앙자들의 사상에 미혹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오늘 시대가 많은 목사들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극단으로 간다고 그 자유주의도 일리가 있다고 그 포용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보수교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 합동과 고신측 속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앞에서 말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상이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상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그랬죠. 사두개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는 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날 자유주의자들하고 비슷하죠. 자유주의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사두개파들에게 오늘 자유주의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죠. 성경을 부정하면 다 부정하는 거죠.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 아까 말한 대로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와 영국교회를 통틀어서 개신교회 전체가 믿는 기본적인 첫 번째 신념이 그다. 그 신조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를 허무는 매우 이단이다. 그건 매우 악한 이단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이 이 말씀 오늘도 조금 증거했습니다. 모두들이 깨닫고 이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당해서 우리가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을 분별하고 옛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때보다도 사랑하고 굳게 붙들고 믿고 확신하고 또 그 말씀을 변호하며 그 말씀을 위하여 살고 또 죽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